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들은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참된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두 가지 기준이란 서신에서는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쉽게 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러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넓은 토지를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삶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몇 마디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며 갯날에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소하라 했습니다. 의복은 가리는 것으로 충분하니 사치한 의복을 탐내지 말고 음식은 알맞게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성실성을 강조했는데 이 성실성은 신뢰였습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임금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웃과 친구를 속이고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상인을 속이고 나라가 백성을 속이는 건 모두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 속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인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일지라도 맛있게 여기면서 집어넣으면 입은 그대로 속기 때문이라고 말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부지런하고 또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로 가난을 면할 수 있는 지혜를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남겼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제자가 있다면 제자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을 통해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다양한 형식의 교훈들을 모아 만든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인데 잠언의 저자는 30장과 31장을 제외하고 솔로몬으로 그 저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9장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 29장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과 31장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권면의 내용을 다루면서 아굴 자신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에서 단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인물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 학자들과 초대 교부들은 아굴은 솔로몬이고 야게는 다윗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30장과 31장은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굴은 솔로몬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굴이 쓴 잠언은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지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고 국가적인 큰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사밧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아굴이 먼저 간구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치 아굴의 버킷리스트라고 여겨집니다.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버킷리스트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배경은 2017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난하지만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정비사와 자수성가한 백망장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죽기 전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이 내용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 버킷리스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에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굴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드린 이 간구는 아굴이 사는 날 동안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굴이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30장 8절 초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입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고 간구하며 이것을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헛된 것이라는 단어는 허무나 또 공허함이나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또 아굴이 말하는 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잠언 30장 6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굴이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선 등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의 실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은 그 거짓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은 거짓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 감히 하나님을 기만하며 또 신앙 양심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굴이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기도했듯이 우리도 거짓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우리아를 속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에 의해 다윗의 거짓말과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51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거짓과 불의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사는 날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이웃에게 거짓된 삶을 사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병들면 헛된 것을 쫓게 되고 자신과 이웃은 물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했다는 점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했던 아굴의 기도는 그 시대보다 훨씬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 아굴의 두 번째 간구가 잠언 30장 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8절 후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간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내일의 양식을 모아 저장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내리는 만나로 그날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느 민족에 비해 가장 가난한 존재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된 것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날마다 정해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아굴의 간구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나 부하게 되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물질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잠언 30장 9절을 제가 표준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 30장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잠언 30장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굴의 관찰력과 지혜의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누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고 또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을 수나 있겠습니까? 또 사자의 갈기에서 재앙의 위험을 보고 또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우는 현자는 누구였습니까? 종이 임금이 된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한 세상을 본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아굴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자임과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굴이 그저 단순한 동물학자나 식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물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할 줄 알았던 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여겼고 자기는 총기도 없고 배움이 한참 모자란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자신을 짐승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왜 당대의 지혜가 있고 현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한 과연 진정한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굴은 정말 솔직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숨기지 않고 물질과 돈에 관하여 담담히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터부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숭배할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실제하는 힘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 생활에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아굴은 가난, 이 가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에 질린 나머지 돈만 밝히는 돈벌레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은 경건한 자인과 동시에 실용적인 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양식, 삶에 필요한 재물로 인생을 참되게 영위하게 해달라고,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영적인 관심과 더불어 현실적인 관심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부잣집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가진 돈이나 재물, 양식을 훔쳤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범죄를 이 땅에서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 참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방법을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겠다 하실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나사로란 이름은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굴은 가난의 위험보다 부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을은 대부분의 사람이 손한 부가 하나님을 멀리게 하는, 멀리하게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시라는 가난은 때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따라서 가난과 부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중용,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이 중용의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성과 재물, 재물과 영성, 이것들을 잘 조화시킨 균형 잡힌 신앙을 겸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굴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정직과 자신의 필요에 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를 더 찬찬히, 더 자세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는 걸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왜 지나친 부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굴의 인생과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그 한 가지였습니다. 아굴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굴의 자문, 아니 아굴의 기도가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버킷리스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거짓말, 적당히 타협하는 거짓말,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가식과 이선을 멀리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포함된 주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남을 시샘하거나 남의 것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또 부자가 되어 거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굴의 기도는 소박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버킷리스트이자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굴이 일생을 살면서 가난과 부를 몇 차례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환경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이런 평생 기도의 제목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굴은 교만과 절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당대의 지혜로운 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기도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두 제자, 바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지혜를 체득하고 체득한 지혜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후대에게 당당히 이러한 신앙과 기도를 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